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구원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말씀 되시니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압니다. 주님의 동일한 말씀의 능력을 이 자리에 20령으로 사모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노래들 중에 마지막 이곳 네 번째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 중에 가장 길고 내용이 가장 포괄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래고 또 그 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노래이고 또 그 종 자신이 여호와께 받은 사명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사야서 살펴보면서 42장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종, 왜냐하면 그분이 여호와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종의 이야기가 42장에 나왔고요. 49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날카로운 칼처럼 단단한 화살처럼 만드셨는데 그 장 중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추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타이밍대로만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쓰여지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는 것 같았지만 이 종에게는 그 보응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의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모든 일을 이루는 그런 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사 말로 어떻게 곤고한 자를 위로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학자의 혀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듣는 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종, 그 말씀대로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등에 채찍이 맞도록 내어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종의 모습이 50장에 나왔어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막 점층법이라고 그러죠. 점점 그 종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성품인지를 점점 드러내고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여호와의 종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오늘 그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만왕이 그 앞에서 놀래서 입을 봉하고 열방이 그 앞에서 깜짝 놀래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아무도 꿈꾸지 못한 아무도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일을 그 종께서 행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고 이제 회복시킬 거라는 위로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인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가운데 종을 보내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 있는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는 그 구원이 어떤 거겠어요?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끌고 갔던 그 원수 나라가 망해서 다시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정치적인 사회적인 해방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 이런 거를 의미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그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라는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의 왕을 자기 종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큰 제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종으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돌이켜서 다시 성전을 짓고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구원의 끝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 자체가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열방의 신들을 세상의 부유함을 나를 도와줄 만한 힘과 정권을 쫓아다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부가, 하나님보다 권력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칭찬이, 사람들의 도움이 더 든든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느라고 아들을 자기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하시느라고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켜가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이 우상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위로 그 약속 속에는 그냥 나라가 회복되고 포로에서 풀려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죄의 사슬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악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그 슬픈 처지로부터 온전히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다시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좋아 죽겠는 그런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약속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풀어서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고레스 같은 힘센 왕으로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종,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인생과 사명의 대박으로만 생각하는 충실한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그 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참으로 살 만나게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종의 모습이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깊게 가장 놀랍게 표현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설교해야 될 주가 한 주 한 주 다가올수록 점점 더 두려웠습니다. 점점 더 부담이 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가뜩이나 쉽게 설교하지 못하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잘 들리게 설교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이 놀라운 내용을 어떻게 전하고 들어야 되는지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은 가장 이사야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다 안 읽어도 53장은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건지. 그래서 그냥 많이 읽기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셨던 김경래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 주일 설교를 시키시면서 주일 대회 설교를 시키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 안 하시고 많이 읽으라고 외울 정도로 읽으라고 그래서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냥 거듭거듭 읽으면 크게 실수는 안 한다고 그 생각이 나서 그냥 많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뭐 영어도 여러 버전으로 읽고 옛날 성경도 읽고 우리말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로 현대어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읽고 밤에 자기 전에 읽고 혹시라도 꿈에서 뭔가 있을까 하고 자기 전에 여러분 자기 전에 성경 읽는 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번 어떤 권사님이 알려주셔서 자기 전에 시편 5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자면은 밤이 그렇게 편하대요. 이게 잠에 이렇게 막 꿈에 시달리지 않고 참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은 못하지만 저도 자기 전에 자기 직전에 딴 생각 안 하고 딴 거 안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과연 꿈에 나오더구만요. 꿈에서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평생에 꿈에 설교의 아웃라인을 받은 게 두 번인가 있습니다. 두 번 그래서 깨자마자 적어놔가지고 했는데요. 다 실패했어요.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꿈에 이제 많이 애쓰기는 하고 막 꿈에도 왜 막 그러잖아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감은 오지 않았고요. 그냥 부담감에 그냥 부담이 사람이 부담이 되고 그러면 그런 꿈을 꾸잖아요. 이렇게 영험한 꿈이 아니고 좀 그런 꿈이라고 하죠. 그런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더구만요. 근데 하여간에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지 그냥 내용을 말씀대로 복잡한 내용이니까 사실 지금 15절인가요 읽었는데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내용이 도대체 뭔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 세 절은요 하나님께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종의 노래라고 할 때는 내 노래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종 자신이 말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종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런 게 있는 거죠.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첫 마디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종이 형통하게 성공할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성공하면 누가 성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종이 성공하면 누가 성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의 인생의 대박은 주인이 잘 되는 것입니다. 종이 잘 되면 주인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형통할 거다 이 말로 이 노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모든 구원과 은혜를 다 이룰 거다 그런 얘기죠. 그로 인해서 높아지고 높이 들리고 영광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이 13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방식이 듣도 보다 못한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사람들이 놀랄만한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놀라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에 비해서도 많이 상했기 때문이래요. 많이 못났기 때문이래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인데 그 놀랄 만큼 이제는 그 종이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만왕의 왕들도 모든 힘센 나라들도 그 앞에서 한마디 못하고 입을 봉할 것이고 깜짝 놀랄 것이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종이 할 일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3장에는 말하자면 52장에 나온 그 3절의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53장에서 이제 그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에 관한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53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하신 일을 본 혹은 그 결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종이 하신 일을 보고 그 놀라는 내용입니다.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 도대체 믿을 만한 얘기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와의 팔이 손 놓고 있는 분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분으로 관심을 가지신 역사하시는 분으로 강한 손과 펴신 팔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실 분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여호와의 팔로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께서 팔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 열방 앞에서 모든 세계가 그 팔을 다 보도록 걷어붙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팔이 과연 나타났을 때 진정 나타났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조금 율법을 지켰다고 할례를 행했다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휘둘리는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자함대로 이렇게 역사한 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연약했고 그가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같이 그렇게 자랐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 싹, 또 마른 땅에 자라난 뿌리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자신이 장차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다윗의 뿌리에서 난 가지 여호와의 싹 이렇게 표현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종을 표현하는 단어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싱싱하고 푸르고 뭐 이렇게 막 능력 있고 찬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겨우 뿌리 내린 초처럼 풀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이 아무도 흠모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참으로 여관에도 자리가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 된 구유에서 태어난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으면 저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하느냐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종이라며 스스로 한번 구원해보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실 텐데 그 말 속에는 무슨 마음이 포함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으면 저 꼴을 당하고 있느냐 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53장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멸시와 조롱이 우리가 받을 멸시와 조롱을 대신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과 고난이 우리의 처지에 동참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고상스럽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연약하지는 않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닌데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무슨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숨이 막혀 며칠 동안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는 그런 그 멸시받는 조롱받는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감당하신 우리의 연약함에 대신 짊어지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은 것은 우리가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그 부르짖음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 처지에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나는 세상에 칭찬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내가 조금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마른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찢고 있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얼마나 그 가슴을 찢으셨는지를 우리는 차마 감당하지 못하는데 차마 직면하지 못하는데 변명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 이유를 대고 싶은데 남들과 비교하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형편을 비교해서 가난한 사람, 의에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 남들보다 나은 것 가지고 남들이 칭찬해 주는 것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위로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적응하고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종께서 그 처지가 과연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 되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려는 모든 복을 다 누리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목마르고 기다리시는지를 그 여호와의 종께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 가지 못할, 참아 보지 못할 그 질고와 슬픔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대신 그렇게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은 것이라서 우리가 맡고 있는 맞아야만 마땅한 채찍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겨우 면하고 있는 그 채찍을 다 맞은 것이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음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다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맞았으면,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으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으면, 얼마나 큰 값을 치렀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만족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야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고 이사야서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가 보응을 두 배나 받았고 여호와의 손에서 받을 벌을 다 받았느니라.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으면 얼마나 맞으셨으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한 점의 애누리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졌다고 이제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의로움에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자기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드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한 점 흠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한 점 흠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평강으로 샬롬으로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만 하면 한 점 흠도 없는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화목함으로 샬롬으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로 받아주시겠다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억울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닌데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따집니다. 우리는 변명합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가립니다. 되도록이면 내 책임이 아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말도 합니다.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탓인지 그 탓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고치는 것으로 능력을 삼지 의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자기 탓인 것처럼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고 따지지 않으셨다. 그 제가 언제 우리 제 집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 아내는 과업을 성취하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 과업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을 잘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상당히 큰 능력인데, 그런지 뭐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잘못을 이렇게 착 따져가지고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해결하는데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상당히 피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났으면 같이 그 일을 해결하면 될 텐데 막 따지니까 그러면 늘 제 잘못인 것 같고 그러면 늘 사실 제가 잘못했으니까 힘들다고 했는데, 사실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가만 보니까 저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될 일도 안 돼 이러면서 따지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저도 예, 사실은 같이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원인을 파악해서 뭐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따지고 있냐, 그러니 일이 안 되지 하고 또 따지고 있었더라고요. 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살도록, 선하게 살도록, 잘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때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잘못이 드러났을 때 처음 나오는 반응은 변명하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반응은 따지는 거예요. 잘못이 남에게 있으면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남 탓이지요, 내 탓이 아니지요. 잘못이 내게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하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걸로 그냥 끝난 줄 알아요. 그냥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조금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종께서 오셔서 하신 근본적인 일은 따지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께서 하신 일의 큰일 중에 큰일은 무슨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슨 값을 다 치르시고 이런 한 일보다도 우리 편이 되신 일이 가장 큰일입니다. 우리 편이 되신 일. 영광의 하나님께서, 한 점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신 일. 그냥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우리 형편, 우리보다 더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신 그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목적 자체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실 어떤 일과 뭐 무슨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귀한 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사명과 어떤 예배와 어떤 충성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종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될 수 없는 사람들과, 도저히 한편 될 수 없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자기의 연약함이 되고 그 연약함을 통과해서 십자가 넘어 그 부활과 의로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연약하고 잘못하면 네 탓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내 잘못 아니라고 그렇게 내쳐버립니까? 원래 부모와 자식 관계는 자식이 연약하고 잘못할수록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책임을 질 것처럼, 내가 대신 치러야 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부부의 관계잖아요. 언약으로 맺은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것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슬픔, 고난이 되었고, 그 일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자기 모든 사역의 성공,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에 만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10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뭐 하시기로 했다. 그의 영혼을 그의 영혼을 죄송합니다. 상함받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종의 영혼이 상함받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종을 학대하기를 좋아하고 종은 학대받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을 고난받게 하셨지만 다시 형통하게 하고 다시 이름을 높일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하기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 종이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서 기뻐한 이유는 우리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고난으로 모든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 기쁜 자들이 되었을 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리라. 예수의 그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 그것이 대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큰 희생을 치른 것이 아니라 종이 무슨 큰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고 그게 종이 할 수 있는 일의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짐작이 되십니까? 이거를 머리로 다 입으로 설명하고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이쁨을 받는지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잠깐 잘 되고 잠깐 안 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계신가 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죽음이냐, 적신이냐, 가난이냐, 고생이냐, 칼이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냐 마귀들이냐,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어떤 것보다도 놀랍고 든든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대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모습의 심령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되고 하늘에서 이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던 그 기도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 나와 형제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같이 묻혀서 형제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그 은혜를 가장 잘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살맛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편 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같은 편 되셨어요.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예배 시작하면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했다고 고백했는데, 젖되지 못한 젖을 물고 있는 아기는 젖을 먹을 때만, 젖을 자기 배가 부를 때만 하나님을 엄마를 찾습니다. 젖된 아이는 젖으로부터 입을 떼고 있어도, 젖이 장당 들어오지 않아도 엄마를 엄마로 알고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십니다. 슬플 때 위로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도 주시고, 답답할 때 길도 알려주시고, 혼자 힘없을 때 친구들, 형제들을 통해서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 때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엄마가 엄마이기 때문에 당장 입에 젖이 들어오지 않아도 엄마 품에 평안하게 안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장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내 눈에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도, 내 손으로 당장 하나님의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서로 같은 편이 돼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이 너와 나에게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대박인 줄 아는 하나님과 같은 편 되는 중보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 돼서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입을 통해서도 증거되기를 원하고, 나도 죄의 길을 떠난 거룩한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놀라운 뜻이,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부탁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승리하는 하나님과 같은 편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시니 예수님 그 이름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는 것을 늘 알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것보다 든든한 반성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헛된 것들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한편 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선하심이 우리 것으로 되는 줄 압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한 편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기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하여 늘 섬기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한편된 복된 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